주님의 계보와 탄생의 배경을 기록한 마태는 연이어서 주님의 탄생의 주변 상황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죄의 형벌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여실 예수도의 탄생의 주변에도 반응들이 각양각색이었음을 봅니다. 간악한 사람들은 전체 역사의 바른 흐름을 위하기보다는 언제나 자신 각자의 이익을 헤아려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약하게 죄를 지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로 탄생하시는 예수도의 이러한 탄생에 따른 반응의 모습들이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정죄되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초림 예수와의 관격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이 분부왕으로 있는데 또 다른 왕이 났다는 데서 그 새로운 왕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헤롯과 일련의 정치 집단들은 견제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메시아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육신의 안녕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심령이 어두워져 오신 메시아를 환영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이 가진 예언을 신앙적인 방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정적이 되려는 탄생이라고 생각해서 제하려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묻는 헤롯에게 선지자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찾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성경 적용 또한 우리에게 많은 경계를 주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불리한 자신의 처지나 입장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잉태하여 탄생한 마리아와 자기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지만 먼 나라로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하는 동방의 박사들이나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목자들과 같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자체로 감격하고 경배하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의 단순함이 오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뒤를 따라야 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받아야 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한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즉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주변 상황에서 첫 번째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각자 다를 것입니다.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역사적 사실로 전하는 내용이 바로 왕의 이름들을 거명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첫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한 종교의 경전의 기록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측면을 보는 데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고 확신합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는 로마로 잡혀가기 전에 아그립바 왕 앞에서 이런 사실을 증거해서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사도행전 26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의 삶과 희생을 증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역사와 사실 앞에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로 나시고 자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생 역시 신비에만 가려진 것이 아닌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에 존재했던 왕들과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을 거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 오,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군요. 이렇게 감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신의 위치를 염려하는 정치적인 사람들이 먼저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 있죠. 이 헤롯은 BC 37년에 시저에 의해서 유대 분봉왕으로 임명이 됐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성전 중에서도 거대한 제3성전, 자기 정체의 어떤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장 거대한 성전을 지어줬던 그럴 정도로 권모술수에 능하고 유명한 폭군에다가 여러분들 1세기의 영화들의 화면에 이 헤롯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무려 10명의 아내를 거느릴 정도로 언제나 음란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헤롯을 간교한 데서 여우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보면요. 그만큼 권모술수에 능한 그런 인물로 역사 속에 남아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입지를 저울질하는 간교한 정치인에게는 구원이니 생명이니 진리니 하는 것들이 거북스러운 종교 구호로만 들릴 뿐입니다. 주님은 계산 없이 단순한 자들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탄생을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는 여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계시와 예언의 중심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권위와 존경만을 지켜가려고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정작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이방 박사들의 전달에 감격과 기쁨보다는 위험과 두려움에 몸을 사리는 것을 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당연히 자신들이 먼저 알고 증거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이름 모를 동방의 이방인들로부터 유대인을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는 소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소식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무사 안일 속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나 권력자들은 다시 재림하실 주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주님의 다시 재림하심에 대한 모습을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 17절에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서 때마다 일마다 죽게 하듯 살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감격으로 맞을 수 있기를 복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평화의 왕이 오셨는데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혼란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 메시아가 나셨다는 소식에 왜 소동해야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자기 백성을 죄와 상관없이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서도 역시 감격과 찬양에 두 팔을 벌린 환영보다는 오히려 이런 위엄과 수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7절 8절에 이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비한 주문입니까? 실상은 경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면서 이런 간교한 당부를 박사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를 정치적인 힘으로 제압하려는 어리석은 시도, 그것은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의 두 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의도는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보내신 메시아를 죽일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는 자는 결국 자신이 그 올무에 걸리고 말 것입니다. 나중에 진행되는 이 헤롯과의 집안 싸움과 내분의 비참한 모습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헤롯의 가문은 서로 가족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부르는 것을 봅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입지를 가장 귀중한 것으로 이권 집단과는 반대로 이 땅에 처음 오신 메시아를 반기고 기뻐했던 사람들도 마태나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어서 음지와 양지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입장보다도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언제나 맹목적일 정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사람, 단순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올바르지 못한 정치가들은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앞뒤를 다 헤아려보고 상대가 이렇게 나오면 저렇게 대응하는 것까지 다 계산해놓고 처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헤롯과 올바르지 못한 현대의 정치가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이것저것 다 헤아리고 있으니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입장이나 처지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우선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순함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언제나 은혜를 받습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경우에든지 끝에는 언제나 좋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경우는 시행착오를 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결말은 견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고요. 9절에서 12절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미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2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첫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오는 메시아의 오심을 맞고 즐거워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킨 요셉과 마리아 부부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말이죠. 적어도 당시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이 은혜의 역사에 역시 이방인들을 참여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박사들이라고 우리 번역에 기록을 했는데 원문의 의미는 마고스, 영어로 매디션, 마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점성술사이거나 천문학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정확한 신분이나 또는 그들의 출발지 그리고 그들의 수에 대해서도 정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였다고 하는 데서 세 사람이다.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만은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 뿐이죠. 성경 속에는 이방 선지자나 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실이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민수기 22장의 누굽니까? 이방의 선지자 발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선지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가끔 등장시켰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박사들도 역시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늘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로 이해하는 부분들을 요한계시록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정확한 성경의 계시를 받지 못했던 입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아닌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갔고 이것이 온 예루살렘을 벌집 쓰시듯 소란하게 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지 못함을 우리가 여기서도 역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자들을 통한 바른 계통의 계시를 받지 못한 이들은 별에 가는 방향을 보고 유대인의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것이고, 이러한 그들의 판단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두려움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막연하나마 별의 인도를, 즉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었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시를 바로 받아서 헤롯의 간교한 부탁을 물리치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의 귀중성은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바른 계시를 받지는 못했지만은 언제나 하늘의 징조를 살피면서 이 역사의 흐름을 관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는 못했어도 어둠의 역사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의 파수꾼들이었다.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자기들을 최종적으로 인도하던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고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셉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은 경배의 대상은 아기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드려진 예물에서도 예수님을 왕이요 하나님으로 또는 인간으로 주고 장사될 속죄 제물로 묘사한다는 성경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황금은 뭡니까? 불변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왕을 아련할 때는 황금을 예물로 드리는 것을 우리가 솔로몬 왕에게 찾아왔던 이방 왕들에게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유향이라는 것은요, 본래 아라비아 지방의 특수한 나무의 그 송진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갈면은 하얀 가루가 돼서 우유빛이라고 해서 그 빛을 표현하기를 유, 그리고 향을 내기 때문에 유향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에 쓰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향기를 사르는 제사 재료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됐죠. 그 다음에 몰약은 뭡니까? 시체를 염하거나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 예물 자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이 박사들의 모습 속에서 예배의 자세가 역시 나타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다음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보물을 드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모든 이방인 신자의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탄생을 반겼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은 병행 기절인 바로 누가복음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20절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십시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을 지키더니 천사들의 지시를 받습니다.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나셨다. 가봐라. 그래서 이 천사들의 지시를 받은 목자들이 말구유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하며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것을 마리아에게 전하고 마리아는 그것을 또 마음에 두었더라. 이런 기록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가장 말단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도 역시 예수님은 지위에 상관없이 구원받아야 될 인류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계시를 대하는 자세들의 차이를 역시도 본다는 겁니다. 오늘 4절, 6절을 참고를 하십시다. 왕은 자신의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에서 어디라고 지적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러한 옳지 못한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역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귀한 예언을 찾아서 제공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갖지 못한 박사들은 희미한 자연 계신 별을 따라서 그 먼 곳을 찾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대하는 차이가 이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소설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무게를 더하기 위해서 적절한 한 구절을 찾아서 인용할 수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성경을 구원의 메시지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권과 견주어 이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신자들 속에서 성경을 대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와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소화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 판단조차도 주님의 말씀 위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 최근에 이 주위에 까마귀가 자주 지적이거든요. 지나는 사람들이 왜 저 재수없게 까마귀가 저렇게 소란을 떠는가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유난스럽게 요즘도 많습니다. 그게. 근데 저는 성경에서 까마귀하고 까치를 한번 분간을 해봅니다. 성경에 까치는 쓰임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는 음식은 까마귀나 까치나 꼭 같습니다. 썩은 음식, 죽은 음식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 까치 소리는 좀 듣기 좋습니다. 유쾌하죠? 그런데 까마귀 소리는 좀 음울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의 지적임은 까마귀가 원해서 그런 소리를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를 주셨어요. 성경에 까치는 쓰임을 못 받았어도 까마귀는 쓰임을 받은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7절을 보면 홍수가 나고 노아가 세 마리의 새를 날려보냈는데 그 중에 역시 까마귀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의 율법에는 분명히 까마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보면 가뭄이 들어서 굶주려 있는 그리 시내가에서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 게 이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재수없게 까마귀가 운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소리로 찬양하는 겁니다. 까마귀의 소리를 찬양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바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판단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에 잡은 내용인데 탄생의 장소적인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오늘 5절이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죠.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장에서는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 2장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2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6절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기록되는 건 뭡니까? 구유에 누인 예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목으로 잡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찾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하고 많은 이스라엘 중에 예수들을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을까? 평화의 도성, 큰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있고 그 밖에 역사적인 장소들이 많기도 한데 왜 유독 베들레헴일까? 여기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깊은 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베들레헴의 본래의 의미가 뭡니까? 떡집입니다. 짐승의 우리간 구유에 나신 것 자체가 에덴에서 범죄해서 생명과를 잃어버리고 쫓겨나 짐승으로 전락한 모든 죄인 된 인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하여 떡집인 베들레헴, 짐승의 여물통 위에 나신 것입니다. 그냥 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구유에 나셨다는 것 자체가 구세주로 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서두에서 벳세다의 언덕에서 굶주린 5천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적의 떡을 풍성히 먹이신 후에 이 신비를 풀어서 증거하십니다. 53절에 5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떡을 가리켜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역시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하늘로서 온 떡, 그 다음에 죽은 떡이 아니라 산 떡, 그 다음에 값어치로 사는 산 떡, 그 다음에 거저 주시는 싼 떡, 바로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죄로 인해서 생명의 떡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먹히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먹을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래서 주님은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함으로 영적으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를 지속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메시지의 말씀, 영적인 양식도 되겠고 주님의 날마다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희생의 떡과 잔도 됩니다. 과거의 주님을 알기 전에는 잡혀 죽기 위한 짐승 같은 가치 없는 인생이었던 우리, 그리고 나. 그러한 나를 살리시고 죽어 먹히기 위해서 짐승의 우리간에 오신 예수, 그 희생을 의지하고 그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생명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